마태복음 24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12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왕의 공포의 마지막 부분인 7장 13절부터 29절에 왔습니다. 왕국 백성의 생활과 공적의 근거에 관하여 우리는 7장 13절부터 29절을 생각하기 전에 이 헌법에서 다루어진 것들을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헌법이 신성한 생명과 왕국 백성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에 깊이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의 헌법이든 항상 그 백성의 생명과 본성에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이 헌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인용했던 믿지 않는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그들이 인용한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왕국 백성의 생명과 본성에 근거한 것이어서 오직 왕국 백성들만이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왕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안에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 헌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헌법은 천연적인 생명이나 왕국 백성의 인간적 본성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거니와 이 헌법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따라 구성된 것입니다. 이 헌법은 맨 먼저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9가지 축복들로 계시된 왕국 백성들의 본성을 계시합니다. 왕국 백성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묘사한 헌법의 그 부분들은 모두 왕국 백성의 본성과 일치합니다. 왕국 백성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행동들과 행실과 말과 밖의 행동들은 그들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의 표현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의 외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헌법의 첫 번째 부분, 즉 왕국 백성의 본성에 관한 부분은 매우 기본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왕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세 번째는 천국의 율법을 다룹니다. 우리가 본대로 보완되고 바뀐 모든 율법들은 우리의 성질과 정욕을 드러냅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헌법은 왕국 백성이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다룹니다. 헌법의 이 부분은 자아와 육을 파냅니다. 이에 이어서 다음 부분은 우리에게 왕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염려도 없이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염려하기 위해 있지 않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염려 없이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7장 1절부터 12절에서의 헌법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계시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가를 계시합니다. 우리가 7장 12절에 이를 때 거의 모든 우리의 생활과 행실의 방면이 다루어졌습니다. 왕국의 헌법은 이제 완전하고 온전하고 만유를 포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루어야 할 것, 곧 왕국 백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에는 성질, 정욕, 천연적인 어떠함, 자아, 육, 염려 또는 다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협착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읽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헌법의 결론은 우리를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안내함으로 우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집을 건축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천국의 헌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왕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어떠해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시함을 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계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착한 길 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늘에 속한 왕의 말씀에 따라 집을 지어야 함을 계시합니다.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질이나 정욕이나 자아나 육이나 염려가 없고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없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네 단어, 곧, 문, 길, 뜻,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반석, 즉 하늘에 속한 왕의 지혜로운 말씀 위에 건축된 집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홉 가지 축복들에 묘사된 백성들이 아니고 보완되고 바뀌어진 율법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없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거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은 헌법의 완성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감과 협착한 길을 감.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누가 13절에서 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5장에 있는 아홉 가지 축복들 안에서 묘사된 본성을 가진 왕국 백성들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 안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기꺼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왕국의 더 높은 율법, 즉 보완되고 바뀌어진 율법 아래 있어야 하며 그들은 생활에 관한 어떤 염려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며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모든 면에서 협착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한데 이는 왕국의 새 율법이 옛 언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왕국의 요구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적인 동기도 다룹니다. 옛사람과 자아와 육과 인간의 관념과 영광을 가진 세상은 모두 제외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국 백성은 먼저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그런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길을 걷고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만 일생 동안 갈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회복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협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가 기독교의 길을 취하지 않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협착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봉사에서 재즈 음악이나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자유스럽기를, 즉 모든 제한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합니다.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들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새장에 있는 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너무 자유로움으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협착함도 제한도 없습니다. 반면에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협착한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기도로 읽는 실행에도 어떤 제한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읽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제한도 없는 구기경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조차 제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흥분한 나머지 모든 제한을 던져버린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의 제한 아래서 흥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완전히 해방해야 하지만 신체적인 행동에 관한한 제한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협착한 길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의 교통에 있어서 협착한 길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형제를 칭찬하기 바랍니까? 당신은 그를 협착한 방법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형제를 책망하려 합니까? 당신은 그를 협착한 방법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형제들과 교통을 갖고자 합니까? 이것은 놀랍겠지만 당신은 그들과 협착한 방법 안에서 교통해야 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교통할 때 모든 제한들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먹거나 쉬어야 할 필요를 돌보지 않은 채 1시간, 2시간 계속 교통합니다. 더욱이 당신의 교통 안에서 당신은 천사장 미가엘과 마르틴 루터로 시작해서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교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한과 통제와 협착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의 주 예수님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유대로 가서 사람들 앞에 그분을 알리기를 제안했을 때 주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제한받으셨으며 협착한 길을 가셨음을 가리킵니다.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협착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제한과 통제와 협착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한도 좌절시키는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한들은 우리의 길에 속력을 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협착하게 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의 전진은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꺼이 제한받고 협착하게 된다면 우리의 속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헌법의 앞에 6 부분을 모두 통과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안내되고 우리는 협착한 길 위에 있습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많은 이들이 그리로 들어감. 13절에서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멸망은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공적에 대한 멸망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결코 기독교의 길을 취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내 깊은 속에서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의 길, 곧 넓은 길을 취한다면 당신의 영은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인데, 이는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견해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가 기초, 곧 그리스도를 놓았고 다른 이들이 그 위에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하기를 조심할지니, 이는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 기초 위에 건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건축하는가를 조심하라. 만일 너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생명 안에 산 보상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 위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만일 너희의 역사가 풀과 나무와 집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에 의해 타버릴 것이며 너희는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해서 그러한 사역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라고 선포할지 모르나 당신은 어떤 종류의 재료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단지 멸망으로 인도될 극장이나 도박장을 건축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당이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불은 당신의 공력의 본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사역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 위에 있지 않고 협착한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파운드의 나무보다 한 온스의 금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거대한 나무나 풀이나 집더미를 원하지 않는데, 이는 그 결과가 단지 큰 불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라리 소량의 금과 은과 보석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증가를 보기 원하지만 넓은 길 위에서의 증가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협착한 길에서 금과 은과 보석의 증가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종류의 증가를 갖는다면 주님은 협착한 길 위에 있는 간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좁은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음.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왕국의 가장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오늘 왕국의 실제 안에 있으며 장래 오는 시대에는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착한 길을 취하고 있습니다. 열매로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함.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갈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착한 길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거짓에도 정신을 차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전파나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매에 의해서 선지자를 압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유혹하는 말로 많은 이들을 꿰을 수 있습니다. 유창한 말이나 유혹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다려서 어떤 종류의 열매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전진하고 있으며 주의 간증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임명한 선지자들이 들어오려 할 것이며 그들은 어떤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입증하기 위해 주님을 앙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창한 말을 듣지 말고 그 열매를 고려하십시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만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조건. 단지 주님을 부름으로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오는 왕국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또한 천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을 부르고 천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한 천부의 뜻을 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후자는 신성한 생명의 출생에 의한 것이고 전자는 그 생명의 생활에 의한 것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너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동반자들이어야 하며 내가 취한 동일한 길을 취해야 한다. 지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동반자들이요 나의 반려자들이다. 너희와 나는 동일한 길을 걷고 있으며 동일한 뜻을 행하고 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성질, 정욕, 자아, 육, 염려와 같은 소극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입니다. 왕국 백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협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에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없으며 신성한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천국 헌법의 최종적인 결말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단지 생명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성취하실 뜻이 있으시며 우리는 오직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또한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의 헌법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실제로 무엇인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6장에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반석이신 아들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 완전히 발전되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한 뜻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음.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날을 가리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주님에 의하여 거절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간주하심. 23절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선포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같은 단어가 흠정역에서는 허락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천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한 자들을 결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한 것들을 부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일들을 불법으로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부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노선 안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장래 오는 시대에 왕국의 나타남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봅니다. 당신은 이러한 종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캠퍼스에 가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곳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갑니까? 젊은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캠퍼스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조차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닌 불법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늘에 속한 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닌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주에서 주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선 위에서 달려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만일 당신이 당신의 선을 벗어나서 달린다면 당신의 경주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주 방식은 불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 사이에서, 즉 협착한 길에서 달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일은 하늘에 속한 선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보기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일은 일종의 허물이요 하늘에 속한 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은 불법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예언하는 것과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만을 주의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에 속한 경주의 경주자로서 선을 위반할 때 당신은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는 통제하는 선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통제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선들 사이에서 달리고 그것들 밖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천국의 헌법의 결론은 우리를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로 안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협착한 길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것과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지를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은 항상 우리에게 예 혹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신성한 본성과 안에 있는 통제하는 선을 따라 달린다면 신성한 본성은 맞다, 너는 바르다, 계속 나아가라고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신성한 본성을 따라 달리지 않거나 선을 벗어난다면 신성한 본성은 이 길로 가지 말라 받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이 조절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경주하고 있는 주자들은 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통제하는 선, 즉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집회에서 재즈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하려 하겠지만 신성한 본성은 그것들을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선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입니다. 모든 왕국 백성들과 아버지에 의해 거듭난 모든 이들은 그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은 우리가 협착한 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본성에 따라 경주를 달리십시오. 두 종류의 기초 위에 있는 두 종류의 건축.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건축함. 24절에서 왕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 즉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왕국 백성의 생활과 공적은 천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새 왕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25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고 창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바람은 사탄에게서 비롯되어 공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왕국 백성의 생활과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것이 협착한 길,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을 따라 건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시험하는 불을 견딜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공적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모래 위에 건축함.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래는 인간적인 관념과 천연적인 방법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관념들과 천연적인 방법들로 생활하고 공적을 쌓는다면 우리의 생활과 공적은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27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합니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시험하는 불에 의해 불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공적과 같습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의견과 관념 위에 건축하는 것은 무너지는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시험할 때 견고한 기초를 갖지 않은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헌법에 대한 주님의 결론입니다. 천국의 헌법의 기본 관념은 왕국 백성이 자신들에게는 엄격하게 의롭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는 친절히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참으로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헌법이 얼마나 여러 해에 걸쳐 나를 통제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과 나의 행함과 나의 일이 이 헌법 아래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이 협착한 길 안으로 안내되기 바랍니다. 말에 권위가 있음. 28절과 29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더라 고 말합니다. 천국의 새 왕이신 그리스도는 왕국의 새 율법을 공포할 때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